지난번 첫번 강연 시간에서는 가정의 달과 중독 가정 자녀들의 고통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강연 시간으로 환자보다 더 힘든 중독자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성실하고 정직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며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더니 얼마 후에는 중독자가 되어서 직장과 가정을 잃고 폐인이 되었다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듣죠. 이런 분이 중독자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중독증을 예방하려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세요. 그것이 예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중독자와 가족들이 겪는 3단계 고통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독자가 5 내지 6년 동안 마약을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무슨 중독을 하든 간에 맨 처음에 딱 술을 한잔 하거나 도박을 하시게 되면 인터널 체인지, 내적인 변화가 와요. 아, 이거 좋구나. 정말 나한테 정말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위로가 된다. 그 다음에 2, 3년 후에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삶의 태도가 변화가 돼요.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던 애가 낮에는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학교 성적? 변화시하고 그건 뭐 중요하냐. 내가 프로게이머가 되면 몇억씩 보는데. 도박하시는 분들도 내가 한번 따면 되는데 왜 가서 노동 치느냐.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는 라이프 브렉다운. 삶이 완전 망가져버려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가족들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다음에서의 중독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 맹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신다고 숨기시니까. 그래서 부모나 배우자가 내 가정에 중독자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첫 번째 내적 변화 단계를 이미 지나서 두 번째 생활 태도 변화가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된 그런 단계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만약에 3단계 라이프 브렉다운이 된 사람은 여기 와도 못 고쳐요. 이혼을 하셨거나 홈리스가 됐거나 그런 사람은 회복할 만한 마음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많이 오세요. 그렇지만 이때라도 가족들이 바로 치유기관을 찾으면 좋으신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병을 치우시는 거죠. 남편이 술, 약물 또는 도박을 하는 과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시다. 아내는 치유기관에 회복기관에 알아보기까지 그게 뭐 저러다 간죽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말하면 우리 남편은 그런 일이 없어. 보호입니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조사하다가는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해요. 그래서 충격이 발견.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힘으로다가 해결해 보려고 문제 해결 시도를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인터널 체인지,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라이프 브렉다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인들은 무심히 비워 더 많은 문제 발견 충격,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의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 등의 3단계를 겪어요. 그래서 가족도 회복으로 못 나오고 본인도 회복으로 못 나오는 거죠.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가족이 겪는 첫 번째 단계는 무심히 비워 단계입니다만 아내는 남편의 생활 태도 변화가 중독 문제 때문인지를 모르세요. 생활 태도가 바뀐 것은. 어쩌다가 따지게 되면은 남편은 거부반응, 변명, 중단 약속 등으로 중독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게 살짝 흐려버립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이 피로해서 또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줄로 알고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시죠. 그리고 남편에게 중독 행위를 절제를 제발 좀 참아봐라. 안 할 수 있지 않냐. 이성적으로 얘기하신다. 그리고 친지나 이웃에게는 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시려고 은폐를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남편을 의심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뒷조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남편의 행동과 신용카드 내역을 그런 것을 일일이 파악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편이 보여준 것보다. 그래서 가족의 두 번째는 충격 및 발견. 이제 봤더니 엄청난 중독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빚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나한테 숨겨서 했던 그 행동들이 다 그 충독 때문에 저렇게 했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하고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술집이나 도박장에 있는 남편을 찾으러 가서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는 뒷조사를 해서 남편의 중독 문제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게 돼요. 아, 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만 통상 중독 사실을 발견하신 아내는 충격, 배신감, 분노, 무기력, 혼동 등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게 돼. 그래서 이런 아내의 모습은 남편에게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혈서를 쓰셔갖고 간신히 무기를 몰면. 그러나 이렇게는 과정에서 부인은 의존성, 그 다음에 남편분은 중독 유혹으로다가 부인하고 약속한 것을 못 지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중독 행위를 할 때 이 부부 관계는 계속 중독 그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발견하는 과정, 그러고 나서는 싸우고, 그러고서는 다시 안 하겠다 약속하고,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중독자 가정의 전체이다. 이렇게 10년, 20년 살아보세요. 사람이 지치죠. 그래서 가족의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 시도 단계죠. 이제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함을 안 아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합니다. 남편의 일거일동, 용돈, 출퇴근 시간, 차 마일리지, 행선지 등을 철저히 남편분의 전화에다가 추적장치를 걸어놓으면 남편이 어디가 있으면 거기 전화가 오는 거 알아요. 어디서 주소가 어디서 전화가 걸고 있다는 거. 그러면 거기 근처에 갔다 와도 거기 안 들어갔다 와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인들 자꾸만 개발하세요. 확인하는 것을. 그래서 행성지 등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조금만 수정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따지 수정하는 거지. 평소에 어디 갔다 왔느냐, 그 시간에 어디 갔다 왔느냐, 차근 따지세요. 많이 아니까. 중독자 가족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라잉,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죠. 이런 과정에서 부인은 처음으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당신 힘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회복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 망가졌어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남으로 가면 성기에 오시는 거죠. 일부 아내들은 이때 아예 한 주에 한 번씩만 도박을 하러 가라. 또는 제발 집에서만 술을 마시고 바깥에서 먹지 말아라. 이런 타협도 하세요. 이건 못 끊으니까. 이런 아내의 태도는 마치 부부관계를 mother to child, 둘이 부부간의 대등한 관계인데 마치 어머니와 자녀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의도적으로 뭐 잘못되면 나 죽을 뻔했다 이거. 그러면 mother 역할을 했으니까 아내는 왜 그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수습해줘요. 도박해서. 그러고 어쨌든 그런 또 묵묵부답해요. 도박해서 돈을 잃고 오셨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인도 사이클이 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걸 발견하면 당신이 사람이냐,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속을 또 깨느냐. 그래서 한바탕 해야지 이 우라가 터진다. 그러면 이게 벌써 반복되니까 남편은 가만히 드는 척하면 눈 감고 잠을 안 자면 가만히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한 10분쯤 해야지 부인이 떠들고 나야지 정정을 하시거든요. 그 코스를 안다고요. 그럴 때는 묵묵부답으로 하는 거죠. 이럴수록 아내는 감시와 뒷조사를 더 강화해서 내가 더 그때 도박하러 가고 술 먹은 거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가서 캐치했으면 그 사람이 안 했을 때도 자꾸만 더 강화하는 거예요. 자기 조사를.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추구해요. 저한테 며칠 전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무슨 중독 문제로 바깥에 나가서 있는데 부인이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가 없대요. 그게 내가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글로다가 전화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인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을 제 3자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신경 끄시려니까 신경을 못 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인하고 이혼하다시피 해주셨어요. 부인이 나오셨어요. 그럼 남편이 도박장 간 사이에 원래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세탁 다 해놓고 주머니 다 뒤져보는 거예요. 세탁하다가. 또 어디 카지노에 가서 온 그 티켓이 있으면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집을 나와서 안 살라고 나오셨으면 안으로 편하게 계셔야 되는데 일일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가족들도 의존적인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럴수록 더 악화되는 거죠. 마침내 아내는 자신의 문제 해결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음과 남편과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인식은 하지만 그건 남편을 내 힘으로 바로잡아보려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부인은 우울증, 거리감, 결혼생활에 대한 실패감, 격분 등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중독 문제를 발견한 아내는 처음 중독자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가 모두 고갈돼서 중독자보다도 자신의 문제로 외부의 회복 도움을 구하셔야 될 가족들입니다. 또한 중독자 자녀를 둔 부모들도 중독자의 배우자 똑같은 고통을 겪죠. 지금 아내를 말씀드렸지만 성인 자녀가 도박을 하거나 술을 할 때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부모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기에 80세 이상 되신 어머님이 50대 아드님을 모시고 모임에 참석하시는 한 가정이 계세요. 이번에는 최선의 중독자 회복 방법은 전문 회복과 믿음 생활의 병행이라는 사항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일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족들은 회복기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에 더욱 신앙적으로만 매어달리며 중독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려다가 전문 회복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서 회복 적기를 놓치고 맙니다. 중독 중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넣어버리면 안 돼요. 집도 안 뺏기고 어떻게 살만 해야지 되는 거지. 집 갖고 집 다 뺏기고 이혼당하고 나고 그러면 무슨 회복해 무슨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시기간에 도움을 구한 아내와 부모는 다음과 같은 그 세 가지 도움을 받게 돼요. 여기 오시면 첫째는 중독 문제의 원인이 가족인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되죠. 그리고 중독증 회복은 아까 우리 저쪽에서 말씀하신 개인 상담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룹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룹 상담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의 그걸 보면서 가족의 힘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서. 세 번째는 내 가정에 그렇게 됨으로써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무 자녀를 위하고 내가 너무 내 식으로만 고쳐보려고 한 거 아닌가.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어느 중독 문제이든 중독 예방과 치유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중독자가 아니고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중독자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이번에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게임, 쇼핑 등 모든 중독자의 다섯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절 보고 어떻게 당신이 도박, 마약, 알코올 뭐 성 다 하느냐? 전 열 가지 중독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중독에 처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고요. 또 사람이 회복하는, 중독자 회복하는 방법이 12 스텝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갖고 하는 거죠. 자, 다섯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선택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돼. 어떤 중독을 하든지 간에 한참 하다 보면 out of control이 돼. 도박하는 사람은 처음에 돈을 잘 따서 도박에 빠져요. 재미가 있어. 한참 가시다 보면 돈을 따도 일어서지 못하는 out of control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딴 것 같은데도 몇 년 하다 보면 빚 천지죠. 도박을 1000번 하면은 한 100번은 따고 900번은 잃죠, 확률적으로. 근데 100번을 따서도 그 돈이 다 도박빚이나 거사시 빚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 잃은 거죠. 그런데 계속 하는 거죠. 이게 out of control이에요. 두 번째, 중독행위나 중독물체만 관심을 두는 preoccupation. 뭐 하나의 중독자분들은요, 도박하고 술 잡시는 분들 보면은 술이나 도박 말고도 평상시에 뭐 하나에 빠지면 일을 맡으면 열심히 다 하는 사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발견하면 그냥 거기 빠져 호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된 증상과 단계를 따라서 악화돼요. 인터널 체인지,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라이프 결단 거지. 예정된 과정, 중독의 행선지에 그 열차에 타면은 중독 여차가 가는데 그냥 쫓아가는 거죠.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많이 아는 거죠. 또 회복대에도 많이 길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중간에서 했죠. 또 네 번째는 무절제하게 중독행위나 중독 물체를 그 증가시키고 또 사용하는 것을 반복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술을 맨 처음에 소주 반 병만 마시고도 기분 좋던 분이 한 몇 년 잡신 소주 한 병. 나중에는 뭐 두 병, 세 병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해요. 재미난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증가가 돼요. 양이나 그 횟수가. 그러고 자꾸 반복을 하게 돼요. 재미있으니까. 나중에 우울증 때문에 계속 더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공통적인 특징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이거죠. 도박이고, 뭐, 성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하는 거 조금 세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fatal consequence. 죽을 수도 있어요. 도박인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약하는 경우에는 마약보다도 안전사고로 많이 죽어요. 특히, 알코올, 마약, 사이버 섹스, 도박, 게임 중독자들은 진행 과정에 모두 같아요. 예를 들면은, 도박인 경우에는 따는 단계, 잃는 단계, 절망 단계로 가지만, 약물이나 알코올 모든 것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요. 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름만 다르지. 그리고, 동일한 고통 체험을 겪었기 때문에, 각자의 중독의 원인, 시기, 종류, 연령 그런 거는 달라도 회복 모임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그 체험담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하고 똑같으냐. 내 동기관부터도 성격부터 똑같아요. 성격이.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되면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으로 위안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룹 모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룹 치료의 장점이고 그래서 그룹 모임에서 먼저 치료받으신 다음에 그룹 치료에서 못하는 부분은 개인 상담이 좋은 거죠. 그리고 개인 상담 잘못 가면은 심리 상담자들이 대개 약을 처방해줘요. 항우울성 약품을. 그게 마약 아니니까 계속 복용하게 되면. 또 평생 또 복용하게 되는 그런 거. 요새 처방약 중독 위험이 많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중독 진행 과정이 되어가는지를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려보겠어요. 중독 중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본인 자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다가 차 사고, 접터 사고 우연히 나잖아요. 누구 잘못도 아닌 사고 났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no fault illness라고요. 누가 못해서 그냥 no fault illness. 어쩌다 생긴 병이죠. 이것으로 시작이 돼갖고 여러 해에 걸쳐서 점차로 악화되는 게 중독병이에요. 환자의 생각, 정서, 감정, 지각 등의 영향을 줘요. 내가 뭐 돈 좀 잃었는데 내가 좀 술을 마시라고 이게 아니고 생각, thinking, emotion, feeling, 지각 이런 걸 다 해요. 그 다음에 차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요. relationship이 뭐라죠? 토박, 태블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편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술란 머신 하는 사람 기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하는 사람 감정 없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냥 물취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요. 누가 애인이고 뭐 집에서 누구 관계하려고 그러면 꽃 사다 주고 뭐하고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좀 잘 나이스하게 보여지만 사람한테 호감을 하는데 이건 내가 마시고 내가 하기만 하면 화해가 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도박하시고 술 잡으시면은 내 릴레이션십이 인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닌 다른 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약한 사람이 중독에 빠졌다가 더 릴레이션십이 악화돼서 회복되고 나면은 immature person,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 많게 되는 그 다음에 중독으로 자신의 기능과 능력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와 결과들로다가 다시 고통을 당하는 체험을 본인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 그걸 인해서 또 고통을 받는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제일 그래도 술 먹는 사람은 술 마셔야지 그냥 고통 보시고 또 도박하는 분은 돈을 잃어도 도박자 근처에 가 있어야지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그래서 디펜던시.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내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급기야 중독자와 가까운 사람은 물론 다른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게 되며 이때 가족들은 중독 중 대처에 관한 지식이 없잖아요. 비밀로다가 내 남편 보호하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건 그냥 계속 쫓아다니고 남편이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문제를 저지른 놓은 다음에 부인은 청소로 다니는 거예요. 빚 갚아주고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시면 부인이 먼저 앞에 가셔서 아 이제 당신이 다음 단계는 뭐다 뭐하러 올 거다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동양 가족이 대가족 아닙니까? 도박 중독자 한 분이 가정에 있으면요 주위에 7명 내지 8명을 끌고 들어가요. 장인, 장모, 부모, 형제 다 통구고 다 금지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병이 7, 8명 온 가족을 끌고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 없잖아요.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때 가족들은 중독증 대처에 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중독증 확인이 어렵죠. 모르니까. 그래서 중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제공할지도 모르세요, 사실. 그러면서 내시 뜨는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 가족들의 전형적인 대처 모습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중독자 문제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이시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셔갖고 불건전한 방법으로 중독증을 대처하시는 말이죠. 따라서 중독 행위를 막아보려는 온갖 노력들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물질적 및 정신적 도움을 주는 결과로 둔갑니다. 이걸 영어로 우리가 enabling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도박자가 도박을 해서 자기 크게 다 망가져서 돈이 없어 제대로 떨어졌어요. 이거 힙바람이라고 그래요. 돈을 벗으면. 그러면 만불의 빚이 있으면은 가족이나 누가 또 해서 형제가 돈을 만불을 갚아주면 힙바람 돼서 못하고 시답할 사람을 돈을 갚아주면 다시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럼 크레딧카드 회사에서는 만불을 갚아줬으니까 15,000불 또 크레딧 더 올라가요. 이게 떨어질 때까지 또 몇 년 또 도박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 가족을 이런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 중독행위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네이블링이라. 마약하는 자들은 내쫓으라 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잖아요. 처음부터 내쫓아야지 다 망가서 내쫓으면 안 돼요. 막는다는 것이 더 중독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가족이 잘하신다는 것이. 마지막에는 가족들도 지치고 좌절되어서 심신고갈 단계에 들어가요. 제가 상담 전화가 오면 가족이 오십니다. 아이고, 저도 지쳤어요. 이혼 직전이에요. 뭐 회복하든 말든 지 마음대로 내버려두죠. 뭐 이런다. 초기에 오셨으면 그 희망이 있잖아요. 가족이 완전히 그냥 익소스 된 거예요.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됐다. 이제 책임 못 지겠다. 이럴 때 가족들이 알고 대처하셔야 할 사항은, 중독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먼저 외부의 도움을 청하고 받으셔서 중독증에 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조리 있게 편집해서 드립니까? 그래서 한번 듣고 가시면 가족의 중독 문제가 없어도 예방되시고, 지금 중독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죠. 이럴 때는 남들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500명을 만나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빠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어느 상담소와 어느 회복몸이 가장 적합한지를 미리 알아두는 지혜가 필요해요. 돌아가다 중독자가 아빠 나 회복하고 싶어, 여보 나 정말 고마워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 데려갈 때를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지 그때 가서 그래 그 마음먹어 잘 됐다 기도나 해라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룹 모임에 오면요, 어느 상담소가 좋고 어느 모임이 좋다, 어떤 사람 멀어서 못 온다, 또 가까워도 안 와요. 가면 동네 사람 만날까 봐. 그래서 몇 군데 보셔갖고 분위기가 어떠냐, 거기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 보시고 그리고 거기 좋은 데로 데려가셔야죠. 그래서 Accept my knowledge is nothing. 중독자 가족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통하는 게 아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이런 세미나나 다른 데 가서 자료를 들으시죠. 내가 10년 동안 남편 뒷조사하고 내 남편 등에 검은 점이 어디 있고 식생활 어떤 걸 좋아해서 다 아는데 내가 10년 동안 못 고치면 누가 고쳐주냐 이러면 대부분 못 하시는 거죠. 중독자들도 간혹 자신의 중독 행위에 실증이 날 때가 있으시며 중독 결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회복을 생각하기도 하죠. 이때 가족들은 곧바로 회복 모임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고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독증을 에딕션 라인이라고 해요, 영어로요. 90일을 못 참아요. 안 온다고 뭐 그냥 뭐 손을 뻗고 야들하다가도 꼭 가만히 기다리면 90일 정도에 이만큼 빚이 있다고 사정하고 또 뭐 경찰에 걸렸다고 빼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했어도 90일만 기다리고 가만히 준비하고 계시면은 언젠가 그런 덫에 와요. 그럴 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딕션 라인에서 우리도 뭐 3개월이라고 한국말로 뭐 3개월 보면은 뭐가 다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들 특히 배우자는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열쇠를 찾지를 못하세요. 대통령이 뭐 회복으로 안내해 주겠어요? 뭐 형제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상담도 하겠어요. 남편이 중독자면은 아내가 남편을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아내가 가장 그 남편의 중독 문제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남편을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가장 키 열쇠는 이 세상에서 아내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근데 내가 지쳐 있으니까 내가 키를 어떤 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키가 있는데 키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복 모임에 오고서 이렇게 회복 기간에서 조금 들으시고 그러면은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아 그게 열쇠로구나 찾아가서는 빨리.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회복 모임에 가자 그러면 너 난 중독자 아니야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먼저 오셔야 돼요. 몇 번 오시면 여기 와서 부인이 남편을 환자로 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테이크해야 하는가를 자꾸만 알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야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해를 해줘요. 그럼 남편이 가만히 몇 달을 때 혼자 있다 보니까 거기 부인이 근데 갔다 오더니 저 나를 잘 돼야 된다 이해해주고 그러니까는 고마운 거죠. 그 어딘지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이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부인이 먼저 가서 고생하는 걸 보면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우리가 중독관념에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부인이 한 번도 이혼을 대략 안 하니까 저건 부인이 항상 한번 해보는 얘기지 이혼하지 못할 사람이 이혼한다고 카드만 맨날 지시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큰 문제지만 조그만 문제도 이제부터 내가 회복하러 가. 그럼 가족이 그런 소중함을 보여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해서 밀고 나갈 때 남편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셔야 돼 가족이요. 중독증 회복 시작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가정의 쉐임,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출수록 깊어지는 중독 가정의 수치심이라는 주제로다가 이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수치심으로 수시하시다 보면 부모나 가족의 중독병은 더 심해지죠. 감출주니까 더하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정서적으로 더욱 상처를 받죠. 아까 말씀드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자녀들도 자꾸 거짓말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로 판명되기까지는 7이에요. 10년이 걸려요. 처음부터 야금야금 술을 잡수시니까 그 반지로 호구는 줄 알았는데 한참 한 7년 먹고 보니까 이 사람 중독자라는 건 그때 7년이 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계의 숫자가 그래요. 그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7년 만에 알아낸 부인이 남편을 알코올 회복기관으로 데려가는데 또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 한 사람을 회복으로 안내하는데 한 가정에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0년이나 걸려요. 다 망가요. 3년이 왜 걸립니까? 가족이 알면 바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져갑니까? 패밀리, 가족도 배우자들도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들도. 그리고 중독자가 되시면 나중에요. 몰라요. 한번 죽으려면 죽고 나가려면 나가고 이러면 나가고 이런다. 동쾌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족이 잠깐 붙잡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냐 시간을 끌으시는 거지 오히려 그 도박 중독자분들한테 이혼할 거야 도박할 거야 이혼하고 싶다 그래요. 잔소리 시릿하게 내 마음대로 도박이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나면 그게 아니죠. 정신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부인은 당신이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술은 끊을 거 아니냐 도박은 끊을 거 아니냐 그 사랑 타령하다가 시간 다 지나는 거죠. 이렇게 중독 과정에서 중독 확인이 오래 걸리시고 회복 시작이 지연되는 이면에는 바로 중독 과정의 쉐임, 수치심이 많이 작용하는 거다. 수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전한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이 있어요. 건전한 수치심은 우리들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제한성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기초죠. 아, 내가 다쳐 사람 말은 못해. 저 사람은 어리냐 이렇게 좀 이렇게 양보하는 그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은 건전한 수치심이에요. 사실 수치심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죠. 수치심 없는 사람 다 조금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치심을 지나치게 나 자신의 결함으로 몰고 가실 때에는 그것이 해로운 수치심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나 자신과 가족의 부족한 점이나 허물을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 필요성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거짓된 자아로 발전시켜서 중독자 가정에서 수치심은 모든 정서적 병의 중심이 돼요. 중독 때문에 가족 전체가 정서적인 병에 들어가는 하나의 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 중에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독자분들은 내성적이에요. 얌전하잖아요. 자기 속해 얘기를 못해요. 자기만 내용물로 그러죠. 그게 수치심에 있어갖고 자기가 그 숨기는 거죠. 진짜 전자는 건 아니죠. 그게 수치심이 심한 부모는 남들한테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내부의 그 취약점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 단 거죠. 쉬, 말하지 마. 심지어는 자녀들한테도 아빠의 중독 사실을 숨기는 부모 많아요. 얘기 안 하세요. 이럴 때 자녀한테 너 이웃집에 누구한테 사촌한테 절대로 우리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자녀는 격분하고 긴장하고 슬픔하죠. 말을 하다가 튀어나올까가 부심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수치심은 상처받은 자녀의 내적 자아심은 자녀들한테는 서바이벌,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는 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자녀들한테 형성을 시켜줘갖고 사실상 부모의 수치심으로 자녀들은 학대를 당하는 거죠. 부모의 수치심 때문에 학대당하는 거죠. 자기가 정직한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부모들이 수치심으로 중독 문제를 숨기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담는 장소가 되죠. 그것도 모범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치심이 많은 가족 구성원들은 사람들을 불신하며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노멀, 정상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싫어할 것 같아서 점점 더 수치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한 그 생활 태도로 발전을 시키죠. 자기는 아닌 것 같이. 사실 중독자들은 자연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행위들과 관련이 많잖아요. 남이 알았대서 욕만 먹으니까. 그 때문에 가족들의 해로운 수치심으로 인한 거부 반응은 오히려 중독 중 그 진행에 도움만 더 준다. 그죠? 남편의 중독 문제를 숨겨준다는 것이 남편 도박자나 알코올 중독자한테는 더 도움이 되어주는 거죠. 실은 수치심이 심한 사람들은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깊이 그 누적된 그 앵거나 그 페인이 있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때 표현이나 해소하지 못하고 견디다가 급기야 자녀들이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성이나 도박 등과 같은 일방적인 관계성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자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비밀스러운 방법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자가 되었을 어른이 되었을 때도 중독 행위로 숨기는 데는 굉장히 도사가 된 거예요. 아주 선수가 된 거죠. 노출을 안 시키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다 발각이 되어도 중독자는 자신의 문제를 중독 행위로 야기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회복을 완강히 거부하죠.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애를 당신이 안 낳아서 내가 집에 20주로 누가 있냐고 또 도박하는 사람도 봤어요. 애 낳는 날 병원에도 안 가요. 이렇게 중독증은 가족들도 중독자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수치심으로 회복을 망설이게 되죠. 밤중에요. 여자분들도 부인들도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큰 거 얼굴 못 보는 거 쓰고 오시는 분도 봤어요. 밤중에 왜 선글라스 쓰고 다니냐고. 모자 쓰시고. 부인이 그렇고 지나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요. 한인상에서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 갈 수가 없어요. 그 다 망가지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지나친 수치심은 중독증을 조정시키며 회복에 걸림돌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중독증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과 사회 환경에서 비롯돼서 육체적 질병으로 진행되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큰 난치병이죠. 어느 암병이 걸려도, 에이즈가 걸려도 몇 백만 불이 들어갑니까? 도박에서 몇 백만 불 잃은 사람 많아요. 평생을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병 같은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오락이다 볼 수 있고 큰 병이죠. 난치병이죠. 그래서 중독자와 가족들은 정직성 회복으로다가 자신들의 문제를 병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가족도 나도 병이다. 환자나.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 사회에서는 이들이 건전한 수치심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이해로 중독 문제 가족들의 회복, 동기 의식을 고취해 주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도 라디오나 TV나 이런 데서 방송을 더 홍보해 주셨으면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는데 이런 걸 안 해주신다고요, 사회에서. 이번에는 어떤 가정에서 주로 중독자가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23%에 해당되는 2천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이 1년에 3만 명씩 하고, 한국은 인구의 25%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IMF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고, 2002년도에는 8,600명 이상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고, 요즘에는 교통사고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배가 많은데,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 건수는 남성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요. 이유는 여성들은 혈관을 이게 자른다든지 혹은 약물을 복용하면 가족이 빨리 발견하면 응급조치처럼 살잖아요. 남자분들은 총을 쏴, 자기한테 뭔가 쏘거나 도심 근무에서 뛰어내리든가 완전히 극단적인 자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했다 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건수는 적지만은 사망 건수는 많아지는 거죠. 사실 중독자들 모두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중독증이 먼저인지 우울증이 먼저인지. 근데 대개 보면 남성은 먼저 술을 마시다가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여성은 우울심리를 술로 달래려다가 알코올에 중독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요. 즉 여성은 우울증이 중독 주요 원인이 된 프라이머리 디프레션인 반면에 남성들은 중독에 심하려다가 나중에 우울해진 세컨더리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도박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남자들이 우울증이 없다가 도박방에 갔다가 돈을 많이 잃고 우울하잖아요. 어떻게 사대요? 우울하죠. 그래서 우울해서 하다가 망가져갖고 도박을 관두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울해서 다시 도박을 하지만 여성들은 처음에 우울해서 도박장에 가보세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술 안 마시네요.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힐링 타임. 시간은 그냥 달러 갑니다. 그리고 술 안 마시면 자기가 하던 거 다 누가 막 신경이 나는 거예요. 내 애인도 갖고 있다고. 그리고 그냥 기계를 쓰다도 뭐예요. 제발 터져달라. 제발 터져달라. 애인도. 그래서 나중에는 남녀 모두가 우울해져요. 중독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재발은 사실 우울해서 도박하러 가시는 거지 돈 따기 위해서 도박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누가 돈을 그럼 빚을 갚아주면 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갚아주면 또 화잖아요. 또 우울해서 내 베스트 프렌드고 내 항우울성 약품이에요, 그게. 내 우울할 때 먹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 경우에 소주를 마시던 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중단했잖아요. 밤에 불면증이 와요. 그 불면증인데 수면제를 사다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은 소주를 마셔야지만 잠이 와요. 그 도박하는 사람이 다른 건 다 위안이 안 와요. 도박하에 가야지만 위안이 오는 거예요. 내 돈을 다 잃고 집안이 망가져보고 정말 내 금리까지 빼앗아서 전당포에 맺혀서까지도 도박을 할 정도로 해도 거기가 가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기들 베스트 프렌드고 자기한테 가장 좋은 처방약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중독이 시작되었든지 간에 남녀 중독자 모두는 중독 기간에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어렵게 중독물질이나 중독행위를 중단해도 우울증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재발 방지에 그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룹 모임에서 못하는 것은 우울증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중독 가정의 자살률은 중독 문제가 없는 가정보다 4배가 높아 또 우울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독증과 우울증과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치심이죠. 여기 우울증 환자 한 분이 오셨댔어요. 우울증 해고 모임 하나요. 내가 해드릴 수 있다고. 모든 모임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니까 당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람을 몸을 듣지 않겠나. 여기까지 왔어요. 안 들어와요. 대낮인데도. 그럼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마음을 못 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몇 차례 전화해서 만나보자고. 부모의 중독 문제로 인한 자녀들의 우울심리도 대단하죠. 얼마나 아빠의 음주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지 이런 상담 사람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따님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면도칼에다가 자기 혈관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의 피가 내 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심한 수치심까지 느꼈던 한 중학생 딸은 자해를 해서 피가 나는데도 아빠의 피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기쁨에 손목이 아픈 것도 못 느낀다는 거야. 그 아버지의 더러운 피가 빠져나가는구나. 야, 기분 좋다. 나쁜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증오했으면 그렇습니까, 자녀가.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중독자 가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실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도 중독증과 같이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우울증을 유전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중독 가정에서는 중독 행위를 하면서 우울증이 또 생기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더 우세한 거죠. 도박을 안 하고 술을 안 하고 중독적으로 안 살았으면 우울할 일이 없는 거죠. 도박에 10년, 20년, 여기 40년 오셔서 해보던 분도 있어요. 40년 동안에 아무리 조금만 했다도 얼마나 벌었겠어요. 100만 불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100만 불 앞에서 웃음이 나지 왜 우울합니까? 그 다음에 중독 문제로 인한 고통이 워낙 크고 피해 결과 수습이 시급하잖아요. 다른 것도 시급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나 가족들은 우울 증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에요. 우울증이 아주 빚이 많은데 지금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자기 우울증은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원인은 중독자의 우울심에서 비롯돼갖고 재발도 처음보다 더 심해진 자신의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셔갖고 중독 문제 가정에서는 우울증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 이상으로 중독 예방과 가정의 역할 주제 강연 중에서 두 번째 강연 환자보다 더 힘든 중독자 가족들이라는 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세 번째 강연으로 중독자의 세 가지 가정 형태를 말씀드리겠어요.